이 시간쯤 되면 제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드디어 요단을 건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이 잡혀 있지 않지만 5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 줄 아시죠? 혹시 남자분들 어린 시절에 포경 수술을 받아본 기억이 있나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여름방학 같은 때 초등학생 아이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엉기장엉기장 하면서 걷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도. 너 왜 이렇게 걷니? 그러면 고래 잡았다 그래요. 고래. 포경이 그런 발음상 유사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제 수술을 시켜준 거죠. 그럼 그게 거의 한 주 이상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녀석은 하도 아프니까 거기다가 컵을 매달아가지고 그 아주 하체를 벗고 다니는 녀석도 봤어요. 물론 어린애들이니까 봐줄만 한데, 심지어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 복수를 위해서 세겜의 성 아들들에게 그 종교적인 명분을 빌미로 정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누이 동생과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우리 민족의 종교 예식을 너희들이 치루어라. 그래서 명령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우호적인 제안인 줄 알고 이 세겜의 모든 남정네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부탁대로 전부 할례를 하죠. 그리고 그 고통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아주 피비린내의 사육국을 벌입니다. 아주 유명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그 후에 계속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쪽부터 시행되었던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할례 전과 할례 후로 나누어지는데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적인 실력대로 낳은 생명이고 할례 후에 낳은 아들은 이삭이라고 합니다. 죽은 몸 같은 데서 낳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할례는 정확히 뭐의 분기점인가 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선언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현장은 이제 막 가장 강력한 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시기에 치루어진 사건입니다. 작전을 짜고 병기를 점검하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병사들을 전부 할례를 시켜놨어요. 즉 이것은 앞으로 들어가 점령할 이 땅의 싸움의 원리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총칼로 빼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약속을 확인하는가의 싸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할례를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실질적으로 행하죠. 이 말은 이제 이 안의 모든 전쟁은 치룰 것인데 우리의 육체적인 실력대로 총칼로 빼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천명하고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상처가 아물 즈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진입을 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신비스럽고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운명처럼 맞닥뜨리게 되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손에는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자 거기서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앞을 좀 봐주십시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진영입니다. 성이 높고 그 안에 군대는 막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방황한 이스라엘 부대는 부대랄 것도 없는 오합지졸인데 이제 그들과 한판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첫 전쟁을 직면해 놓고 진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백성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어요. 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입을 막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당황해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이 질문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설명하고 출애굽기에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이 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자,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질문의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떨결에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이냐 그 뜻이겠죠. 이 질문의 요지를 하나로 딱 걸러올리자면 그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우리한테 너는 손해되는 사람이냐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그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질문이 던지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드러납니다. 40년 방황의 이유도 이 질문 한마디에서 대본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기억이 없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몇 년 돌아다녔다고 비교하고 있죠? 40년 돌아다녔다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 비교가 뭘 뜻합니까? 열 하루만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녔다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탕과 낭비의 뒤안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속성을 잘 감춰놓고 있습니까? 왜 그 낭비가 왔어요? 왜 그 방탕이 왔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어시스턴트에 불과한 그들의 생활을 돕는 조력자에 불과한 위치에 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대접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뇌리 속의 신앙의 한복판에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항상 모든 판단 근거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러려고 구속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 백성을 묘사할 때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는 건 싫은데 너무 깊게 간섭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갈 때 위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좀 등장하셔서 도와주는 정도로만 거래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 하루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만 했다면 100% 순종만 했다면 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을 40년 돌아다닌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 40년을 지략한 한마디가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취중진담이라고 얼떨결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얼떨결에 튀어나온 여호수아의 질문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지금 40년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내는 질문 중에 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표시를 해두시고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토요일 리더 공부 때는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볼까요? 전체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낯이 익죠? 예, 익숙하죠?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사형리, 전도용 서책자나 전도용지나 또는 사형리에 이 본문이 전형 구절처럼 항상 삽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본문을 많이 적용을 하죠. 뭐 그래도 썩 그렇게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적합하진 않아요. 왜? 이 본문의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14절을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냐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자 앞을 보세요. 불신자에게 한 얘기입니까? 신자에게 한 얘기입니까? 예. 근데 어떤 상태의 신자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리스도는 주님은 내가 다급하고 위급할 때만 필요한 마왕 같은 존재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와 관계를 그런 식으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어떤 강렬한 뜻인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린대요. 두드려서 내가 문을 열면 구원을 얻고 문을 닫으면 구원이 안 얻어지는 겁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구원론이 그렇게 이해가 된 겁니까? 구원의 문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혼자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여는 건 누가 여는 겁니까? 내가 열어야 돼요. 열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이젠 네 문 밖에 서서 내가 위급할 때 다급할 때만 부를 때 달려가는 종으로 이제 싫다. 내가 네 집 안에 주인의 자리에 이제는 너와 먹고 마시고 가족으로서 관계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계시록 3장 20절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와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 다시 여호수아서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들의 모든 신앙의 인식 세계의 주어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내 자식, 내 인생, 내 직장, 내 남편, 내 노후,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얘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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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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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이게 그 말하고 뭐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나, 나. 이게 요한계시록 23장 20절의 지적이고,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하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광야 40년의 방황의 본질이었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보십시다. 14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또 앞을 보실까요? 아니라 라는 말은 대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전체 부정을 한 겁니다. 질문은 뭐였죠? 너는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이게 질문이었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대답은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딱 한마디. 아니라. 이건 둘 다에 대한 전체 부정입니다. 아니라. 난 네 편도 아니고 뭐예요? 너의 대적의 편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 사람 뭐예요? 정체가? 자기가 스스로 커밍아웃을 합니다. 정체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 군대 대장이 어떤 정체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해석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굴까요? 뭘 가리킬까요? 여호와의 군대? 또 군대 대장? 이게 뭐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 대장이 지금 가나안 큰 여리고의 전쟁을 앞두고 도와주러 왔나 보다.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의 군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의 군대가 있죠. 예수님도 칼 빼고 난리치는 원수의 세력 앞에서 가만두어라. 내가 열두 영이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그 영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단 병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두 사단이면 어느 정도 병력입니까? 로마 1사단 병력이 3천에서 6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열두 영이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죠. 혹시 그 군대 대장이 여기 온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늘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설명한 적은 없어요. 일단 이건 하늘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뭘 가리키는 걸까?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한 대목이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읍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이제 속으로 이 집에 갈 때까지 성경 찾게 하네. 아, 이렇게 성경 찾아가면서 성경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늘 혼자 재밌죠. 자, 40절, 40절. 자,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하고 우리 찬양대만 40절 다 같이 시작. 41절 전체 시작. 아멘. 자, 앞을 보세요. 거기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정확하게 어느 단체를, 어느 공동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여호수아 5장에서 이 사람이 뭘로 왔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의 인식 세계, 신앙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정도로 무슨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지원군 대장 정도로 온 거 아니다. 뭐를 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누구의 대장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원하는 지원부대 정도로 온 거 아니다. 너희들의 뭐로 왔다? 대장으로 왔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치르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다 맡아가지고 직접 하시는 게 확실해요. 옆에서 조금 다급할 때마다 도와주는 게 확실해요. 묻는 게 등신이지. 어느 쪽이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칼을 빼어든 그 한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어시스턴트로 너희를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제는 그 노릇 싫다. 40년 광야 생활로 충분하다. 이제는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은 내가 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가 확 어떤 감동이 밀려옵니까? 이걸 이제 감동 강요죄라 그럽니다. 전혀 감동스럽지 않은데 저 혼자 감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제일 꼴보기 싫은 목사가 혼자 은혜 받고 내려오는 사람이래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럼 정말 감격이 없어요? 그렇지. 이거 왜 내가 이걸 내가 붙들고 이때까지 고민했지? 그분께 다 맡기면 되는 건데. 아멘.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건데.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 지원군으로 쓸래요? 그분 대장으로 쓸래요? 어느 게 확실할까요? 정말입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가 좋아야 될까요?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필요할까요? 신앙생활 속에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 빨랐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귀를 바로 알아듣죠. 여호와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냐 하는지라. 시작. 이거를 눈치 내지는 영적인 센스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 센스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참 숨막히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센스가 있어요. 자,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그림자인가 하면 사실은 예수의 그림자예요. 예수의 모든 역할과 상징을 이 여호수아에서 다 맞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구약의 표현은 호세아라는 말도 되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 여호수아는 예수의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물론 그 당시에는 사람의 신분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외적인 표시가 있었는데 발을 보면 알아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은 거의 노예 계급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이 당시에는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성경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이건 설명을 듣고 나머지 한 군데는 찾아봅시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굶주림을 피해 흘러갔다가 남자 셋이 죽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각시성을 가진 여자 셋만 남아요. 그 집안에 여자 셋만 남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미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자끼리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좌절과 절망의 초라한 노년의 시기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여인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오르바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이거는 무슨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효부, 효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과 구속사적인 그림이 여기에 목가적인 풍경 속에 감추어져 있죠. 돌아와서 그는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주워가며 연명을 하다가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대가 끊어질 정도의 집안이 있으면 그 가까운 그 권리를 가진 자서부터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할 때 거절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뭘 벗어서 주죠? 예, 신발을 벗어서 줘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정확하게 따라서 하십시오. 권리, 포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 권리로부터 포기합니다. 이것이 신발을 벗어서 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찾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보시면 9절,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할 때는 뭘 반드시 벗어줘요? 신을 벗어줘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을 가로막고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포기를 얘기합니까? 권리 포기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싸움과 삶과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건 하나가 오버랩돼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신을 벗죠? 예, 유명한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그 신을 벗을 때 모세의 인생의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아시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 최고의 국가였던 바로의 궁궐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무예를 그 궁궐 안에서 다 터득을 해요. 그리고 나이 40에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결국 그가 저지른 게 뭐죠? 살인입니다. 동족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만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또 동족에 의해서 들통이 나죠. 두려워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수배령을 내립니다. 이놈 잡아라. 하루아침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위 계승의 서열에도 가능했던 그가 그만 광야에 밀려 들어가서 끝없는 초원에 초계와 같이 바람에 불려서 무려 몇 년을 돌아다닙니까? 40년. 보리서말이면 남의 집에 처갓집살이 안 하는데 그것도 이방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는 바람에 그는 40년을 남의 집 처가살이를 합니다. 초라한 목동이 되어서. 나이가 먹어요. 80이 됐습니다. 이제 그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 한가로이 양떼를 몰고 풀 미대한 광야에서 뜯기고 있는데 한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죠. 가시떨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나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는데 타질 않아요. 이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다가가죠. 자, 그런데 그 광경이 무슨 뜻일까요? 왜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죠?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기적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역사적인 구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불이 붙을 때는 세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불 자체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서 맞물려야 연소 과정을 통해 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재료가 타질 않아요. 그런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가시떨기는 그 당시 애굽 역사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시떨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모세도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바로의 왕자가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이 아니에요. 40년 초목에서 그는 바람에 불려 초계와 같이 그저 초라한 작은 목동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들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가시떨기죠. 근데 거기 불이 붙어요. 근데 그 가시떨기가 타질 않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모세야, 앞으로 내가 너를 쓸 텐데 네가 갖고 있는 실력, 조건, 그것 때문에 너를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룰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기적과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모세가 대번에 아멘하고 갔나요? 저 같으면 아멘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수없이 버티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가 꺾여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이 꼬라지에 그 생각 자체가 인간에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만한 조건이 있다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보여줬던 기적이 뭡니까? 말 안 들으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슴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뭐죠?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느냐를 그 세 가지 사인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가슴에 손을 넣었는데 문둥병이 됐다는 것은, 나환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에 문둥병이 피었어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이 마음에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가슴에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팡이는 지도력의 상징이에요. 지팡이는 지도력의 상징이면서 이미 생명둥지에서 끊어진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해요. 그러니까 내 지도력의 근거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배운 무슨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니까 너 잔소리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별별 핑계를 다 대죠. 나 말 못하는데요. 말 잔 내 형 있다. 수많은 사인을 보여줘. 등 떠밀려 그는 애굽의 지도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역사의 한복판에 던져져요. 그 그림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림이에요. 모세를 사용하지만 모세 조건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얼마나 무슨 조건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사실을 어디에서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꼬북 노릇하는 거 싫다. 너희 심부름꾼 싫다. 이제 너희의 대장으로 내가 왔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거기서 신을 벗는 거예요. 다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은 그 몽골 국제대학에 하버드를 나온 이용규 박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어떤 분이 그 책을 읽고 숨이 콱 막혔대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 진정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서점 나가보니까 더 내려놓음이 나왔대요. 더 내려놓음. 그런데 내려놓음도 아니고 더 내려놓음도 아니고 다 내려놓음입니다. 다 내려놓음. 우리가 완전히 먼지같이 될 때, 정말 내 안에 모든 자아가 철저히 부정되어질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널브러진 우리를 붙들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6장부터 이 여호수아의 사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전략이 등장하는 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초계와 같은 백성들을 붙들고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반주 그대로 해주시고 우리 다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의 보조자로 사는 것 싫다. 너희들의 어시스턴트로 사는 것 싫다. 이제는 네 속에 들어가 네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